베드로전서 메시지 15번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 교회 생활의 그림. 베드로전서 1장은 이 책의 완전한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삼일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고 택한 백성들이 은혜로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완전히 참여시키기 위한 그분의 운행하심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릴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은혜를 누린 결과입니다. 1장에서 다룬 첫 번째 요점은 택한 자들에게 평강이 있도록 그들을 그분 자신의 누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 위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계속하여 1장은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완전한 구원을 산출함을 계시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그분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이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 아들의 구속, 영의 거룩케 하심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해 수행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가지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행실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의 두 가지 결과는 참된 교회 생활의 그림입니다. 한면으로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표현됨을 봅니다. 다른 면으로 그런 교회 생활 안에는 서로를 향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사랑은 그분의 택한 자들 위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해 수행되는 완전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1장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요약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하나의 단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1장에 대한 조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장을 매우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요즘 베드로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하듯이 베드로에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1장과 거기에 게시된 세 가지 요점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요점은 첫째, 그분의 경륜을 위한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며 둘째, 그분의 택한 자들 위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해 수행되는 완전한 구원이며 셋째, 이 완전한 구원의 결과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행실과 믿는 이들을 향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며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매우 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셨고 그분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식구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 가정은 우주적입니다. 이것이 분열과 종파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우주적인 가정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된 카톨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톨리코스, 즉 우주적인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로서 초대교회 당시 이단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참된 카톨릭 교회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에는 거룩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이 카톨릭 교회가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소극적인 것들을 버림. 계속하여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2장 1절부터 10절의 권면이 1장에 나타난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민니이들 안에서 성취된 세 가지 요점들이 강조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과 아들의 구속과 영의 거룩해 하심으로써 이는 민니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베드로는 영적인 집의 건축을 위하여 생명 안에서 성장하라고 민니들을 권면합니다. 비록 1장 자체가 완전한 단락이지만 베드로는 그의 체험에 따라 아직 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을 근거로 그는 2장에 있는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먼저 성도들에게 악독과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수백 가지의 죄된 것들 중에서 베드로는 다섯 개, 즉 악독, 교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 다섯 개의 순서에 따르면 악독은 뿌리요, 근원이며 비방하는 말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뿌리인 악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악독의 표현인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악독에서 비방하는 말로 발전하는데 교율, 외식, 시기가 포함되며 이 세 가지는 악독에서 비방하는 말을 향해 악화되는 세 단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교율이 있으면 또한 외식이 있게 됩니다. 외식이 있으면 또한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악독이고 발전 단계는 교율, 외식, 시기를 포함하며 마지막 표현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2장 1절과 같은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부주의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절이라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표와 그 구절들의 깊이 안에 들어갈 기대를 가지고 매 구절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말씀의 깊이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절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뿌리와 발전과 표현을 볼 것입니다. 이 구절의 빛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악독이 근절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 2절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태어남으로써 믿는 이들은 영적인 젖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더욱 전진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절의 순전함은 섞인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이 아니며 순수하지 않은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오히려 순전함은 1절에 있는 교율과 반대됩니다. 교율이 없는 젖은 악한 목적이 없고 혼을 양육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젖입니다. 말씀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합당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생각과 이성의 기능에 속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젖은 몸을 위한 젖이 아니고 혼, 즉 내적 존재를 위한 젖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며 또한 우리의 지적인 기능에 의해 흡수됩니다. 문법에 관한 한 1절은 2절에 있는 주어를 수식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2절에 있는 순전함은 1절에 있는 괴휼과 반대됩니다. 아마 유일하게 회복력만이 2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순전한 젖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순수한 젖 또는 섞이지 않는 젖이라고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순전함이라는 말 안에 순수한 또는 신실함의 의미를 포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베드로서의 목적은 괴율이 없음과 악독에서 나온 괴율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악독을 삼키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괴율이 없는 말씀의 젖 안에 포함된 영양분은 악독에 대한 항생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내적 존재를 위한 젖인 영양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저주를 양떼듯이 우리의 내적 존재인 혼도 순전한 말씀의 저주로 양육됨이 필요합니다. 이 젖은 우리의 악독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젖은 순전한 젖입니다. 2장 1절 2절에서 베드로는 갓난아이들인 우리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하며 또한 순전한 말씀의 젖을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악독의 나쁜 뿌리를 버리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충분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마시려는 사모함이나 갈망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르기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씀 안에 있는 젖을 마시기를 갈망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악독을 미워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아주 오랫동안 1년 이상을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합시다. 형제들, 특히 장로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괴휼과 외식과 시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에 대해 악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의 근원은 그 형제 안에 있는 악독입니다. 확실히 그런 상태에 있는 형제에게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에 대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체험해서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형제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고 합시다. 그는 그리스도가 속죄제와 속건제로 필요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죄들을 자백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오랫동안 나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해왔습니다. 주여, 이것은 내 안에 죄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여,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나의 타락한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이 속죄제로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속죄제로 취하고 적용합니다. 오 속죄제물의 피로써 나를 씻어주소서. 주여, 형제자매에 대한 악한 말이 죄요 불법임을 압니다. 주여, 나는 불법으로 충만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소서. 나는 당신을 속죄제뿐 아니라 속건제로 취합니다. 주여 온종일 나는 당신을 누리기 원합니다. 만일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곧 말씀의 젖에 대한 식욕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예양분을 얻기 위해 말씀대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는 교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양분이 있는 것을 마시기 위해 성경을 대할 것입니다. 자연히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순전한 게으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마실 것입니다. 결국 이 젖은 그의 내적 존재 안에 들어가서 악독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형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 나는 모든 장로들을 사랑한다. 모든 성도들이 훌륭하고 그들 모두가 나보다 낫다. 체험상의 이해. 1절, 2절에 대한 이런 이해는 체험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들을 그의 체험에 따라 썼습니다. 내가 베드로서를 이해하는 것 또한 체험을 통한 것입니다. 52여 년 전 내가 이 단락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나에게 충분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나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며 이제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 또한 그들의 체험에 따라 2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천연적인 방법으로나 부주의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읽으며 또한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내적 느낌을 가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본 것을 말할 언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장. 2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라 우리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계율이 없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는 저주로 양육받음으로써 이 생명 안에서 그리고 이 생명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항생제를 갖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계율 없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갈망해야 합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은 우리를 양육하며 그 영양분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것이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신자가 침례받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고 격려할지 모릅니다.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격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을 통하여 그가 신성한 생명을 받았으며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장임을 깨닫도록 그를 돕는 말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배우는 것으로만 도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점차적으로 그에게는 성경 지식이 많아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이 개념은 신약에 있는 개념과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신약에 의하면 성장은 생명의 양의 참된 증가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명의 양이 증가되도록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들은 예양분을 받아들임으로 자랍니다. 만일 갓난아이에게 건강한 식품이 있고 매일 예양분 있는 음식을 주면 그는 점차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 성장은 그의 안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의 증가입니다. 결국 장성한 어른이 된 이 사람은 그가 먹었던 것의 구성체가 될 것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 그는 겨우 6파운드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할 때 그는 180파운드가 되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참된 성장을 체험했습니다. 이 성장은 그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것이 그의 존재의 섬유질이 되도록 세포 안으로 흡수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생명의 성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게으리 없는 말씀의 젖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성장은 생명의 양의 증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요소가 증가될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신장이 증가될 것입니다.